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이들 방학이죠. 요즘 저희 집도 아이들 방학인데 썸머스쿨을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성경책 읽고 성경책 쓰고 뭐 또 독서 리스트 읽고 하는 것들 이제 오전에 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때 되더라고요. 점심 먹고 게임 한 시간 정도 하면 이제 또 운동도 하고 뭐 친구 집에 갈데 없나 막 물어보기도 하고 뒹굴거리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저녁 되고 저녁에는 시간이 가능하면 9시 반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 같이 좀 듣고 좀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잠언 읽고 있거든요. 마침 또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집에도 아들들밖에 없어서 또 자기한테 말하나 싶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장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그런 와중에 수요예배 나오신 어머니들 특별히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여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표 저자가 솔로몬인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술한 것을 서기관이 받아 써서 후대에 정리했어도 저자는 솔로몬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똑똑했고 각종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또 본인도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절정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잠언은 누가 받아들고 있나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요. 8절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아들이 첫 번째 수신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떠오르죠. 솔로몬에게는 아들 르호보암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아들도 몇 명 있겠고 모르는 또 무수한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들만을 위해서 르호보암만을 위해서도 육신의 아들만을 위해서도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젊은 남자 리더 그룹들 전체가 좀 폭넓게 보면 잠언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남자가 돼 봐야 됩니다. 젊은 남자의 그 마음, 그 느낌, 그 위치에 우리를 대입해 보고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잠언 제대로 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젊은 남자가 돼보는 겁니다. 젊은 남자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른 지침에 따라 행동할 때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에 잠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요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잠언을 읽고 이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살지, 이렇게 읽으면 잘 못 읽는 거고 잠언을 읽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겨야 잘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그 지식은 헛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바탕 위에 지식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의 거센 파도가 와도 어떤 풍파에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하탄의 그 높은 빌딩들이, 그 맨하탄, 그 맨하탄이 다 돌이잖아요. 그 돌 밑에 아주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100층 빌딩이 서 있는 거죠. 땅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서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내면 깊숙이 아주 단단한 그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 앵커를 박아야 그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는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판날에 큰 심판 말고도 작은 어떤 풍파가 와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 저자의 의도조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읽고 내가 느끼겠다는데 쓴 사람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요즘 말하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또 문학적인 이해의 한 영역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예, 김소월의 시인데, 그 우리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시를 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묻는데요. 지가 느끼는 대로, 그죠? 느끼는 게 답인 거죠.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세계관들이 좀 바뀌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뒤틀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멋있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문화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쿨해 보이는 거야. 그거를 뭐 순종하고 뭐 현신하고 하는 게 찌질해 보이고, 그걸 딱 이렇게 하는 게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멋지고 쿨한 문화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겁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굴종하는 것이고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를 조금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그게 찌질한 거고, 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면 딱 따먹고 옆 사람 딱 주고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당신은 똑바로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이게 멋있는 거다고 얘기해 놓으면 그런 문화 속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 탓은 없습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여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막 뱀은 왜 만들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덤비는 거죠. 요즘 문화가 딱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권위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now and here, 여기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최대의 선이 되는 거죠. 삐딱하고 좀 건들건들거리는 젊은 남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젊은 남자만이 아니라 젊은 여자든 성숙한 여자든 뭐 어린 남자든 그 누구라도 요 이미지에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다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삐딱하게 좀 새처럼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에덴에서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바벨탑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문화를 멋있게 보이도록 조장하는 것, 이게 사탄의 주전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자라도 지혜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깨달음과 또 회복과 변화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혜에 대항하는 위험한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잠언의 전반부에 보면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4장까지고요. 이 잠언의 전반부를 읽어나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은유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은유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렉이라는 단어인데 젊은 남자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굽이굽이 그 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고 묘사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해보면 인생의 그런 인생의 길, 여행길의 굽이굽이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길들이 펼쳐져 있고 종종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을 여러 가지 모양의 길을 걸어 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우리의 결국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의 결국과 우리의 지금 과정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2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너를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는 젊은 남자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 어카운트를 가지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쿨해 보여서 따라가면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이런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따르면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학 때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나눠주세요. 좀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화를 몇 편씩 보고 있는데 뭐 방학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한 3편, 4편 본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 알아서 친구들끼리 보여주기도 하고 뭐 같이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주로 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악당이 나오고 좋은 우리 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당과 우리 편이 싸우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 편이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하게 되는 이런 식의 스토리인데 어떤 영화들을 보면 요즘은 악당들이 주인공인 영화들도 많아요. 악당들이 뭐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 탈취해가지고 뭐 그러고 끝나.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자기들끼리 탈취해서 끝나요. 근데 탈취해가지고 요거를 보물선을 탈취했어.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N분의 1로 잘 나눠가지고 안녕 사회적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고 헤어지는 영화 봤습니까? 절대 그런 영화는 없어요. 7명이 팀을 짜가지고 하나를 하면 결국은 그 중에서 이제 뭐 4대3으로 나눠졌다가 또 다시 나눠졌다가 맨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결국은 보물선만 남고 다 같이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죽으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로 그런 거죠. 이렇게 다 탈취해가지고 행복하게 나누는 게 없고 결국은 다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는 그런 일들인 거죠.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길들을 절대 따르지 마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그것을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 젊은 남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젊은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애인, 아내,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능적인 꿈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 제가 어릴 때 80년도, 81년도, 81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에 아주 젊은, 제가 보기에는 다 어른이었지만 어떤 젊은 여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제 어린 마음에 다 꽂혔어요. 다가오는 서기 2000년 이런 노래였어요. 그때는 2000년 될 때까지 꽤 멀었잖아요. 20년 남았는데 다가오는 서기 2000년 이런 노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7살, 8살 때 계산을 해봤죠. 서기 2000년에 나는 몇 살인가? 한 26밖에 안 되는 거죠. 아, 26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이걸 제가 8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26에 가셨는데 나는 갈 수 있을까? 2000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어린 마음에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거죠. 아, 남자들은 해요. 여러분 안 하신지 몰라도. 9살 때 제가 반장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남부반장이었는데 여부반장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그의 집을 지나가야 놀이터를 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 골목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지나가서 맨날 이렇게 두 블럭을 돌아서 이렇게 다녔던. 그러니까 그게 놀이터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걔 집 보고 놀이터 보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가 저쪽에서 또 보고 이렇게 돌아서 왔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설레임이 두 달 뒤에 이사를 감으로써 다 이제 끝났지만 그 떨렸던 감정은 아직도 막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인생길은 두 가지 결론에 다다르는데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의 갈림길에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 여인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어리석은 여인을 택하면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여인을 당연히 택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외모와 감정은 이 실제로 어리석은 여인에게 외모적으로는 더 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면 그 진면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인은 큰 꽃을 꽂고 빙빙 돌아다니는 광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혹시 만났어도 무시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젊은 남자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갈고 닦고 벼르고 별러야 그 순간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남자의 자리에 있다면 매혹적인 여인 앞에 유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내가 유혹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때에 흔들리는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또 나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식의 최고봉, 지혜의 최고봉에 가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놀라운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인도 실수하고 실패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잠언의 말씀에 주목하고 잠언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에 우리가 애도 쓰고 노력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할 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동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지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남자에게만 이 말씀 암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입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할 때 차를 어디에 뒀는지 주차장을 한 바퀴 빙빙 도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올 초에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봤더니 어떤 차 옆에서 계속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차가 안 열린대요. 그런데 이 차가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 차 비슷한 차래요. 그래서 권사님 자기 차 비슷한 차는 자기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랑 모델이 같은 거니까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리모컨이 고장났나. 근데 자기 차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한 대, 한 대 빠져나가잖아요. 해는 뜨고 있고 차들은 빠져나가고 한참 빠져나가는데 저기 옆에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래, 혹시나 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쪽 가서 눌러보니까 차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갔더니 권사님이 내 남편 차가 왜 여기 있지? 아침에 남편 차를 바깥 타고 오신 거죠. 그게 기억 안 나서 원래 자기 차 브랜드 앞에 서셔가지고 비슷한데 계속 누르니까 열립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인생에 여러분 없을 줄 압니까? 다 있었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 있을 거니까 각오하고 계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내가 그런 거 까먹기 때문에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조금씩 까먹어도 말씀을 더 잘 기억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전반적인 기억력도 상승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제별 뭐 이렇게 69절 이런 것도 있고요. 이슬비 쪽에 보면 이슬비 이렇게 암송 뭐 초급부터 고급까지 많은 단계들이 수백 구절이 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구입하시고 북카페에서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붙여놓기도 하고 차에도 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좀 실천해보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3장 9절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경함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어요. 공경함은 물질이 서포트되고 있다는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물질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헌신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천해보는 거죠. 작게라도.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저한테 주신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고등학교 타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을 한번 받았습니다. 졸업 전까지 유일하게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학 전체 이 4년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저 앞에 이제 첫 소산물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잘 보냈죠.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이게 이제 패턴인가 봐요. 또 1학년 1학기 때 또 성적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올려드리고 아주 풍성한 신대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특별한 저한테는 모멘텀이었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이건 명령도 아니고 이것은 솔로몬의 제안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른 후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고 비전을 향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력의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안에는 선천적으로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 쉬운 거죠. 억제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자기 가시와 자기 교만으로 점철된 길을 걷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삶을 나누는데도 은근한 또 자신의 자랑과 남을 디스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고야 마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든 흠집을 좀 내려고 하고 나는 온갖 역경을 뚫고서 아주 한 송이 국화꽃처럼 고결하게 피어있다 뭐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필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혹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가 되어서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하면 정말 솔로몬이 제안하고 있는 이 좋은 길들, 생명의 길들로 우리가 거침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똑똑하고 잘난 맛에 계속 자기 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주위에 계속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면서 모이는 그런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문학 세팅으로 기록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다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얘기를 앉아서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가감없이 다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혜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의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그 지혜가 은과 정금보다 낫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해요. 장수의 복도 누리고 부귀의 복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쭉쭉 자라나고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나면서 뿌리를 깊이 박아 계속하여 풍성하고 형통한 그런 생명나무, 지혜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이 생명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철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고 주위를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지혜 있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든든히 버텨줄 수 있고 기대어 쉴 수 있게 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모멘텀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가 어리석은 여인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각자의 인생길에서 겉으로 어리숙해 보이는 참 지혜를 택할 것인가, 겉으로 매혹적으로 보이는 진짜는 어리석은 것을 택할 것인가의 그 싸움, 그 갈림길 앞에 우리는 자주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 중심을 보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진 것으로 잠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겉으로 보면 이 땅에서 외면적으로 주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 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은 성경 66권, 이 정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잠언에서 보여주는 장수의 복, 부귀의 복, 그 모든 물질의 축복들은 현세에서 주는 축복 정도로 우리가 제한해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계시록까지를 가지고 있는 정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잠언의 모든 축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심지어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서를 망라한 그런 정도 수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럴 때 예수님을 얻으라, 예수님을 만나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과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마침내 완성되고 회복될 것을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전 우주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실천해 나가는 큰 그림, 구속사의 그런 그림을 가지고 redemptive life,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시고 이 땅과 이 시대를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소유하고 그분과 사귀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생명의 길에 이르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순례자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그 거룩한 하늘의 그 목표들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정말 신나고 복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